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이 회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이 뭐냐?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이와 같은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779년에 그가 회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1770년, 80년이면 어느 때입니까? 1774년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휘필드와 웨슬리를 통하여서 이 영국의 대각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요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서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40년 후에 그 휘필드나 웨슬리의 그 다음 주자로 영국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면은 이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회심했던 때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절망은 거의 석 달이나 지속되었다. 사실 그것은 거의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지 모른다. 내 죄가 내 머리카락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하신 겸손하심으로 마침내 내게 미소를 지어주기 시작하였다. 고난주간에 성찬식에 대한 윌슨 주교의 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표현을 보았다. 유대인들은 제물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옮겼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 생각은 한 줄기 빗줄기처럼 내 머릿속으로 비추어 들어왔다. 아, 내 모든 죄를 다른 이에게 옮길 수 있단 말인가? 내 죄를 그분의 머리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 제물을 제공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나는 이제 한순간도 내 죄를 내 영혼 안에 지니고 있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예수님의 신성한 머리 위로 옮겨놓기를 구하였다. 수요일에 나는 자비의 소망을 품기 시작했고 목요일에 그 소망은 더욱 커졌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그것은 더 강해졌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 아침, 부활절 4월 4일 아침에 나는 아침 잠에서 깨어 내 입술과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넘치는 평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여러분, 이것이 찰스 시몬이 자신이 회심하게 되었을 때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의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이끌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가 그 소망이 마음 가운데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풀려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말을 이와 같은 경험들을 들을 때에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할 때에 답답함을 느끼는 그와 같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 회심을 향한 영혼의 이 피나는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이끌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였고 헛된 일에 몰두하였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던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을 의탁하게 되었을 때에 나의 영혼 안에 일어났던 그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혼이 회심하여서 거듭나는 일에 이렇게 어려운 장애물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쉽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싶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 수도 없고 자기의 영혼에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선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을 따라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해주지 아니하시면 그와 같은 일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의 원수가 아닙니까? 그는 이 세상에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자신의 손 아래 두고 결코 자기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한 그와 같은 것에 접근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분주하게 만들고 죄악에 빠져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자가 이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얼마나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기를 싫어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큰 장애물은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로 영적인 것을 듣고 접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이 무능함 때문에 회심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아, 내가 육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선천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애쓰지만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 세 번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들을 들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불확실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영적인 것을 애써보지만 그것들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뚜렷한 것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것이 무익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낙담에 빠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신앙이 무거운 굴레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이 무능함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험으로 고통당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서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과 주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밤새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쪽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여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온종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놀랍게 이적을 행하셔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이 먹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이적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슬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들에게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여러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이 이적을 듣고도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였던 그들의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해주시는 이 가르침과 이적을 보고도 그들이 오랫동안 유대교의 종교적인 전통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배부름을 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이 배고픔을 해결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만족과 안전을 얻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내재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기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내재해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험대 앞에 섰을 때라야 비로소 발견하게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그가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자기는 물질적인 것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고 나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생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럼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생과 자기의 재물과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하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슬픈 얼굴을 하고 되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이 청년은 자기가 재물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확고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는데 그런데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재물과 세상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혼의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아닌 부자가 떨어진 지옥의 뜨거운 고통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을 따랐습니까? 자기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면 무엇인가 자기의 삶에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자기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있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닥쳐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거리낌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거나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처럼 우리의 만족, 우리의 목표가 바로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들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이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을 보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36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지식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종교적인 생활과 전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맞고 자신의 생각에 받아들일 수 있을 때라야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교만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교만,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교만함, 그리고 불신앙에서 나오는 교만함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그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이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환호하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시자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곧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의 불신앙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런 그 간증이 기억나는데 제가 이게 미국에 있을 때에 그 우리 이대병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 6.25 때 경험하였던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공산당 반대 연설을 하고 이제 남쪽으로 피신을 가셨는데 평양에서 그 어머니가 혼자 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공산군들이 목사님을 찾다가 사모님을 이렇게 잡아와서 권총을 머리에 갖다 대고 네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막 협박할 때에 이 사모님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풀려났는데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것이 마음 가운데 계속 속 양심에 끼 고통이 되어서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진실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괜히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이켜볼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60절 말씀을 보면은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은 그것이 단순히 이 광야에서 먹은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주님께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주님이 육신의 떡을 말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하였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끈질기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이해력 앞에 영적인 이 곤란함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것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들은 낙담합니다. 아, 이것은 안 되나 보다. 더 이상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생명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낮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고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짜증을 내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부모들은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와 살면서 아들을 낳는 그런 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모니카는 항상 아들의 곁에 있으면서 그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를 위하여서 끈질기게 기도하였고 아들이 이 좋은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서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를 그가 항상 옆에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로마의 주교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회심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니카의 모습을 보시면 자기 아들의 영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긋나고 거스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그런 끈질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한때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이 자기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노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 특별한 것, 자신의 마음을 움직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정체 가운데서 오히려 영적인 퇴보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마지노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도 한때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그와 같은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탄원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였던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에 이르렀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낙담에 빠진 사람들도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아직 회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외적인 증거들은 있지만 그러나 내적인 확신이 없고 또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의 이 변중만 두드리는 그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주의를 우리 자신에게서 떼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부족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은 3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셨지만 그러나 3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놀라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가운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그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그럴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가 있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번연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 번연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젊을 때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독하게 악한 말만을 입에서 내뱉는 사람이어서 그 당시에 그가 살았던 그 마을에서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 번연을 본받게 될까봐 부모들이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자기 아이들의 귀를 막아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번연이었는데 사람들의 혐오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시면 바로 그와 같은 악한 사람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좌절과 회의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교회 안의 불안한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숨 짓고 저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낙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마음 가운데 답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리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고 신앙이 굴레처럼 느껴져서 그냥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면 안일하고 교만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혼이 갑자기 깨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전도자가 와서 이 멸망할 도시를 떠나서 저 산으로 피하여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크리스찬이 갑자기 영적으로 깨어나서 자기의 가족들과 온 도시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가 고통하고 고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멸망의 도시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찰스 시몬의 회심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끌림 받으며 놀라운 영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각성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길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면서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주시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전에는 난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없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은 소나 말처럼 곱비에 코를 끼워서 우리를 끌고 가는 식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심정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압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생각과 의지와 노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아직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들처럼 불신함과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나 깨닫지 못하고 들으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에 우리는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서 배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심령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실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이 그것을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때 용감한 영적인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교만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한다면서 기도해보지만 우리의 영혼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와 같은 영적인 무능함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구원받을 수 있는 겸손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거만하게 앉아있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끈질기게 그리고 겸손하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병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괴로움만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닿으면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녀는 주님이 길을 가실 때에 몰래 우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이 마음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영혼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낙심한 영혼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추구를 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낙담합니다. 여러분 이 낙담하는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그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주원 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나와 같이 무능하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자에게 주님은 내게 나오면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근심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복스러운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결코 우리의 영혼이 거절되는 일이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진실하고 겸손하게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 회심의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른 이에게 옮길 수 있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나는 이제 한순간도 내 죄를 내 영혼 안에 지니고 있지 않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넘치는 평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명믿음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시몬이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